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바울입니다. 크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배경은 이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18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이 짧은 기간 안에 교회가 성장하고 또 그 교회 안에 교회 리더들 또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죠.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쓴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단기간 안에 성장했지만 그 기간이 짧다 보니까 영적인 시각을 볼 때 아직 그런 어린아이, 청소년기 단계 수준의 교회였던 것이지요. 또한 고린도는 그리스 헬라 문화권의 그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여행자와 상인들이 지나는 그런 교차로여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번성했던 그런 중계 도시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원래 이런 도시들이 잘 나가고 또 부를 잘 축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도시에는 여러 다양한 문화권에 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성전들 또한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온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자기의 부와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에는 이 부와 쾌락에만 관심이 있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제약이 가득했습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좋지 못한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분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종교적 예식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예배를 또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는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 교회 안에 가득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에는 이 구약에 나타난 과거 이스라엘 선조들의 하나님께 행했던 죄로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역사를 고을 삼아서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 안에는 여러 이야기와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줍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와서 예배 가운데 말씀도 듣고 또 예배 후에 소그룹에서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말씀도 듣고 또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며 또 어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지 듣고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들으면서 배웁니다. 입모양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혀의 위치는 여기다 라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말을 하면 아이가 그냥 듣고 잘 따라합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우들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말을 하려면 여러 가지 훈련을 해야지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듣지 못하면 말을 스스로 배우지 못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무기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탄탄하게 성장하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진리이며 또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행동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책임감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 가장 필요한 믿음은 책임감 있는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다로 끝나면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에 따른 책임감 있게 살아내는 또 다른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서 이 책임감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도 그 일본 서남부 지역에 엄청난 폭우로 200명 정도의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기사를 읽었는데요. 2011년 3월 11일에 일본 그 센다이 동쪽 해상 130km 지역에서 지하 24.4km 지점에 규모 8.8 강진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한 쓰나미가 일본 센다이 지역을 막 몰아왔습니다. 그래서 평온했던 그 오촌 마을에 3층 높이의 높은 파도가 몰려오면서 그 지역은 일순간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한 번에 이 쓰나미로 이 지역에 있던 모든 것들, 삶의 모든 터전들이 쑥대밭이 되고 또 소중하게 간직해오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만들어졌던 그 쓰레기가 2,500만 톤, 엄청나죠? 2,500만 톤이라는 쓰레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도 보니까 너무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네, 엄청났죠. 특히 이 센타이 지역 쓰나미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특히 바다에 그 떠 있었던 어선들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다에 떠 있던 그 배 중에 쓰나미의 큰 파도에도 신기하게도 안전했던 배들이 있었습니다. 쿄토부키라는 분이 계신데 이 쿄토부키 씨는 그날 오후 3시경에 아내와 둘째 아들과 함께 이 전복과 미역을 양식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배가 크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바다에 지진이 났다고 이제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항구로 돌아가지 않고 깊은 바다로 향해서 배를 돌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심 70m 지점에 이르러서 이제 배를 멈추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15분 후에 이 물속으로 큰 파도가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교토부키 씨의 배는 안전했습니다. 그렇게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이 쓰나미의 위험을 피할 수 있던 배가 10척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교토부키 씨는 옛 어른들로부터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큰 파도가 오면 배를 몰고 깊은 바다로 가라. 그래서 일본은 지진이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메이지 시대 때부터 이런 말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나미가 몰려올 때 그 들었던 말을 기억하여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구원은 들음에서 시작된다. 네, 우리 한 번 더 크게 한번 따라해봅시다. 구원은 들은 것에 행동으로 옮겨야 완성된다. 네, 맞습니다. 즉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 구절은 12절입니다.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바로 안주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의 나를 비추어서 내가 현재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나의 모습이 경건의 모습이 있는지 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점검하는 훈련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 훈련의 승패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어떻게 내가 잘 반응하는가에 있다고 봅니다. 앞서 제가 이 시대에는 책임감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책임감을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영어로? 예, 큰 소리 해도 됩니다. 예, responsibility. 예.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맞습니다. responsibility. 이 단어는 response, 그리고 ability. 이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책임감은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군인은 오더한 것을, 상가디 오더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빠르게 수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군인이 바로 훌륭한 군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군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자꾸 내몰고 말씀이 중심이 된 소그룹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지 살펴보고 내 삶에도 적용해보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잘 움직이고 또 잠자고 있던 영혼이 깨어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책임감 있는 신앙,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런 책임감 있는 믿음으로 세상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1부부터 3부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꿈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며 순종함을 통해서 어떤 세상의 시험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신앙이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자, 요즘은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 또 교회 리더들이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나부터가 책임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죄의 그 수치심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합니다. 죄의 수치심을 잃어버린 세대.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죄를 짓고도 어떤 수치스러워하거나 마음에 그런 찔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셔도 이 마음에 이 찔림이 없는 것이지요. 세상적인 그런 다른 감각에는 예민한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죽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그날 밤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만찬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네,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적대자로부터 팔아 넘기는 악행을 그런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외면적인 모습은 둘 다 비슷했지만 놀랍게도 그 둘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다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이죠. 반면에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이 세상에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사람으로 평가하십니다. 왜일까요? 생각해보면 이 가룟 유다의 범죄가 정말 의도적이고 자의적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의 죄악은 우연적이고 임시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의 경우를 보면 이 의도적 범죄는 정말 스스로를 회복할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자기를 이 파멸로 이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서 죽입니다. 인류의 첫 살인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볼멘 소리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이런 반응은 자기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경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예수님의 그 용서하시는 그 진실된 그 사랑에 자기를 내맡겼기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 회복의 길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바로 내맡기는 반응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의 그 행동과 말씀에 항상 잘 반응하는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탄 그 배를 타시고 그 배들의 그물에 정말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실 때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이 폭풍 가운데 제자들이 그 탄 배를 향해 오실 때에도 베드로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하소서 라고 정말 영적인 도전적인 그런 반응을 합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런 아름다운 고백으로 반응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며 소통했던 베드로는 믿음이 잘 성장하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항상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별 반응이 없는 그런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돈에 잘 반응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이 돈에 대한 반응 속도가 엄청 빠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에 잘 반응합니다. 물론 돈에 잘 반응해야지 우리가 또 그 부분도 잘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는 무각한데 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돈만 쫓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정말 너무 넘치는 것 같아요. 이 책임감 있는 신앙,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는 그런 훈련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책임감 있는 믿음이 있다면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반응하며 산다는 것은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걸어간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의 투쟁이 있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선한 마음으로 어떤 위기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견고히 서 있는 그런 신앙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또는 축복의 만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꼭 기억하실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바울과 같이 소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에 참여한 제자들일지라도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세례받은 성도일지라도 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부 예배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며 기도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큰 축복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특권을 감사하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내가 어떻게 더 잘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살아볼 것인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볼 것인가, 이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러했듯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교회에 이제 8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간접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청년부의 그런 변화들을 보아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청년부를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부러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어촌에 있는 그런 시골, 어촌에 있는 시골 교회, 또 지리산에 있는 그 산골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 청년부가 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마다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저는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정말 큰 공동체입니다. 배로 따지면 바다를 정말 거침없이 가로지르며 나갈 수 있는 큰 항공모함과도 같습니다. 이 큰 공동체를 움직이고 돌아가게 하려면 여러 부서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 이 생명의 복음에 함께 반응해야 합니다. 함께 잘 반응하려면 다른 교회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오랜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한 목회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합하라. 이 말은 그냥 교회 모든 사역을 다 합체, 이렇게 모두 합체, 해쳐 모여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사역 하나에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있는 사역을 하라는 뜻입니다. 어느 사역, 균형 있는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 삶에 적용함으로써 형성됩니다. 말씀에 반응하여 시간을 내어서 교회 안에 다른 사역, 또 일터,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또 아주 오래전에 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그런 책이 한국에서 나왔었습니다. 현재 미국 젊은이들도 이젠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돌렸습니다. 미국 인구가 2017년 기준으로서 3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의 연령대 20세에서 이 40세의 연령 비율을 보니까 대략 35%가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의 평균 성인 출석 교인이 2,0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부에서 3부 예배 중에 예배드리는 청년부 수를 빼도 이 4부 예배는 이 연령별 인구수 비율을 본다면 최소한 한 305명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다 어디로 갔을까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민교회는 더 한 것 같습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의 벽에 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맺어지는 그 관계가 부담스러워서 떠난다고 합니다. 그 관계 가운데 받은 상처로 교회를 떠난다가 한 5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인공지능, 또 비주얼, 많은 영상들이 막 우리 삶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출되어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 감성이 묻어지고 또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힘이 묻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이 관객 가운데 많은 좌절을 합니다. 믿고 따랐던 목사님, 장로님, 순장님, 또 함께했던 형제, 자매 등등 여러 관계 가운데 깨지고 또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이때 더 큰 시험이 오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이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에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힘들수록 내가 시험을 당할 때일수록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시는지 하나님은 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중간에 포기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지, 그리고 그 시험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 시험 가운데 분명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만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대,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로 멀어져간 시대에 이 발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견고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정말 책임감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잘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